요한계시록 42번 메시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 지난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이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요 다니엘 9장의 왕자이며 또한 다니엘 11장의 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몇 가지 다른 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함 계시록 13장 2절은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의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는 단순히 짐승이라고만 불리웁니다. 다니엘 7장에 있는 세 번째 짐승의 상징 다니엘 7장 4절부터 6절에 따르면 빠르고 잔인한 움직임이 특징인 표범은 그리스 왕인 알렉산더 대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표범은 사자보다 더 사납습니다. 요한이 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인일 것이라는 말을 확증해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 마리의 표범이었으며 적그리스도 역시 표범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 발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두 번째 짐승의 상징인 곰의 발 같음. 또 그 짐승의 발은 곰의 발이라고 말합니다. 파괴하는 발이 특징인 곰은 메대바사 군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곰은 그 발로 짓밟고 파괴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 입은 다니엘 7장에 있는 첫 번째 짐승의 상징인 사자의 입 같음. 계시록 13장 2절은 그의 입이 사자의 입 같다고 말합니다. 삼켜버리는 입이 특징인 사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다른 세 짐승과 비슷하고 다니엘 7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언급된 것처럼 셋 모두의 특징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상 모든 악한 권세들의 총체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알렉산더 대왕과 다리우스와 느부갓네살의 특징들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그는 표범처럼 보이겠지만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을 것이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야생 짐승들의 모든 특징들이 이 한 사람 안에 종합되어 그를 모든 것을 포함한 짐승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세상 권세의 궁극적인 결말과 총체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본다면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을 삼켜버렸고 다리우스는 그들을 짓밟았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신속하게 움직여 최단시간 내에 온 제국을 점령했음을 볼 것입니다. 더욱이 알렉산더는 심히 잔인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비범한 인물임에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의 각양 특색들을 미리 나타내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는 매우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에 어떤 이들이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36년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역 안에 있었고 주의 깊게 세계 정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 무솔리니는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더욱이 그는 표범의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개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일지 모른다는 쓴소문을 접할 때마다 당신은 반드시 그가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소유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표범과 곰과 사자와 비슷한지 물어보십시오. 그가 지적으로 뛰어난지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해 빛을 보았으므로 아무도 그에 관하여 우리를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옴 지리적으로 큰 바다, 곧 지중해에서 나옴 계시록 13장 1절은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리상으로 이 바다는 지중해, 곧 다니엘 7장 2절에 언급된 큰 바다입니다. 9장 11절, 11장 7절, 17장 8절은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13장 1절은 다니엘 7장 3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그가 바다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두 근원에서 나올 곳임을 가리킵니다.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그의 영은 무적행에서 나올 것이요. 그의 몸은 지중해 연안의 이방 국가들 중 하나에서 나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적행과 바다 모두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또한 바다가 무적행의 입구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적행은 땅의 심장부에 있고 바다는 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이방 세계에서 나옴. 성경의 예표에서 육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방 세계에서 나올 것임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영토나 유대인들 중에서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성경에서 유대인의 영토는 육지로 상징되고 이방인의 세계는 바다로 상징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나올 것이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리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가 고대 그리스의 네 왕국들 중 하나에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어설픈 해석에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짐. 계시록 13장 1절은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짐승에게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용과 같음. 12장 3절의 용과 13장 1절의 짐승은 모두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사탄과 하나일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사탄의 화신일 것입니다. 사탄은 그 안에서 체현되어 그를 통해 표현될 것인데 이는 사탄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적그리스도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이기 때문입니다. 열 뿔. 이 열 뿔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열 뿔 위에 있는 열 왕관에 의해 상징되고 있는 17장 12절의 열 왕들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다니엘 2장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 거대한 형상의 열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열 왕국들입니다. 열 왕들은 그 형상의 열 발가락으로 대표되는 열 왕국들과 대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형상에게는 열 발가락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열 뿔이 있습니다. 짐승의 열 뿔은 그 형상의 열 발가락과 대등합니다. 더욱이 이 열 발가락은 동시에 열 왕국들입니다. 일곱 머리.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 위에 있는 일곱 왕관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들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도합 12명의 황제들이 있었지만 계시록의 예언에는 오직 일곱 명만이 있습니다. 다른 다섯 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황제는 줄리어스요, 다섯 번째는 네로요, 여섯 번째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결국 치명타를 받고 죽었다가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의 영을 가지고 소생하게 될 일곱 번째 황제가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현재 네로의 영은 무적행에 묶여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황제가 죽임을 당하고 소생케 될 즈음에 네로의 영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일곱 번째 황제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가 소생되어서 여덟 번째 황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여덟 번째이긴 하겠지만 그는 여전히 일곱 번째 황제에 속하고 다섯 번째 황제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17장에 가서 이것을 더 철저하게 살펴보기도 합시다. 짐승의 일곱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일곱 황제의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신격화했으며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께 참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남한 이름들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에서 올라옴. 적그리스도는 또한 깊은 수직갱인 무적행의 사자일 것입니다. 이미 본 대로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에서 나올 것이며 네로의 영을 소유할 것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우리가 소생한 적그리스도가 네로의 영을 소유하리라는 것을 아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한 3년에서 그의 물질적인 몸의 기원에 관한 한 적그리스도는 고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제국의 네 왕국들 중 하나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른 한면에서 성경은 그가 무적행에서 출현할 것임을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이름은 666이란 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문자의 숫자 계산에 의하면 케사르 네로라는 이름의 숫자는 666과 동등합니다. 이것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네로 황제일 것임을 가리킵니다. 앞서간 몇몇 교사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네로 황제가 죽은 후 그의 영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장래의 어떤 소용을 위해 무적행으로 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를 때 그의 영은 무적행에서 풀려나올 것입니다. 계시록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심형탈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의 치명적인 부상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생함을 나타냅니다. 17장에 올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네로 황제의 영으로 소생케 될 것임을 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마지막 3년 반 전에 암살될 일곱 번째 황제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네로의 영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와 일곱 번째 황제의 몸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그가 소생되어 여덟 번째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미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전파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것처럼 보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위조 때문에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위조품인 짐승을 경탄해하며 따를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황제인 그가 여덟 번째 황제가 될 것이나 그는 일곱 번째 황제의 몸과 다섯 번째 황제의 영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합당한 이해의 빛비침이 필요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의 군대의 왕. 무적행의 사자로서 적그리스도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은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줄 것입니다. 9장 1절의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될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겨난 뒤 무적행의 열쇠를 사용하여 비범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황충들을 풀어보낼 것입니다. 이 황충들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올 시각에 아마도 네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풀려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무적행에서 나올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황충들의 군대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미 본 대로 이 황충들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용인 사탄과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함께 합작해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 창조한 사람을 괴롭히고 해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이요 새 재앙들 중 첫 번째의 것이며 대환난의 시작일 것입니다. 아바돈과 아볼루온. 계시록 9장 11절은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합니다. 아바돈은 파멸을 뜻하고 아볼루온은 파괴자를 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파괴자인 동시에 파멸일 것입니다. 그는 분노로 사무칠 것이고 사탄의 징후에 사로잡힐 것이며 가는 곳마다 파멸을 야기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짧다는 것과 땅 위에서 행동할 시간이 겨우 3년 반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여 인류를 손상시키고 가능한 모든 수를 다 쓸 것입니다.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또한 죄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을 때 그는 다니엘서에 대한 그의 지식으로부터 이 죄의 사람에 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니엘 8장과 11장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모든 신들 위에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바울의 말은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불법한 자. 이 죄의 사람은 불법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불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은 도처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대표격이요 심지어 그 총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불법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는 또한 멸망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그는 심히 죄가 가득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파멸하게 될 멸망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어린 양에게 참패당하고 사로잡혀 산채로 불못 안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부분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명칭, 죄의 사람,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높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한다 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다니엘 8장 11절과 25절, 11장 36절과 37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6절 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같은 것, 즉 이 죄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리라는 것에 관련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함.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또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니엘보다 더 멀리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가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 자기를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함.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한다면 당신은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사들을 행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의 영도 역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임하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그것이 기사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요 허위요 불의의 속임수입니다. 기사들에 주의하지 말고 의의 원칙을 유지하십시오. 불의한 어느 것도 설사 그것이 기적적인 것이라 해도 반드시 거절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용인하지 말고 의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의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엄격하다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데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지금은 제지되고 있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 다 비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또 다른 비밀, 즉 불법의 비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의 비밀일 것입니다. 바울의 관념에 의하면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지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가 이 불법을 제지하고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제지하는 어떤 세력, 곧 어떤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히피 운동은 196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몇 해 동안은 불법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 불법의 히피 운동을 제지하였고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만약 불법에 대한 제지가 없었더라면 지구는 더 이상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을 향한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제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즉 신부가 아직 예비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불법에 대해 그분의 통제력을 행사하십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3년 반 때에 이 막는 것이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냥 가게 하라. 그때에는 적그리스도 곧 불법한 자가 완전히 나타날 것이므로 온 땅은 불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인 생명의 체험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히 청년들이 이 모든 요점으로 빛비춤을 받아 세상의 조류에 관여하여 분명해졌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주님에 의해 소멸되고 그분의 오심의 광채로 멸망됨. 최종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주님의 입의 기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예리한 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주님의 죽이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를 소멸하기 위해 입의 기운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의 오심의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광채는 더 한층 강화된 불타오름이요 죽이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의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그러한 입과 그러한 빛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결과 적그리스도는 파멸의 아들이 될 것이고 불못에서 멸망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그는 사탄보다 먼저 불못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19장에 올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직접 자기가 나서서 싸우며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와 그분을 이기는 자들이 그를 대항하여 직접 싸우게 됨을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일곱 방면, 즉 네 번째 짐승, 작은 뿔, 왕자, 왕, 모든 것을 포함한 짐승, 무적행의 사자, 죄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그에 관해 더욱 많은 것을 볼 것입니다.